저는 이제 그 시니어 시큐리티 테크놀로지스트이고요. 아이케넷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internationalized resistant data에 대한 디스플레이하고 유스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은 두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워킹 그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텔레컨퍼런스에서 저희가 취합했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끝나고 나서 브루스 톰킨이 Q&A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인풋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let's begin.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거에도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자리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런 언어를 자국의 언어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로 웹페이지를 뭐 디스플레이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이러한 것들도 자신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은 누구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누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두 포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누군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슈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IDNTLD를 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registration data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그 registration 그 data가 아주 뚜렷한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이라는 것을 다 아실 거고요. IDN은 그 IDN의 그 표준과 가이드라인은 도메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플리케이션을 그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누가 이제 적절하게 제출을 하고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조직 내에서 그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저 익스프레스 경우에서 유저 익스프레스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5년 전 경우에는 평균 후이즈의 그 접속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 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스클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아니면 뭐 ASCII 7 셋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지역 언어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의 그 문맥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CII 레벨에서 이것을 제출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유니콘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트 43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오퍼레이터들은 도메인 네임이나 레이블 같은 것들을 아니면 A-level 인코딩이라든가 이러한 것 A-level 인코딩 같은 것들을 로컬 스크립에서 그 레지스턴스에 사용되는 로컬 스크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읽긴 좀 어렵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JPRS하고 그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U-Label 레코딩 같은 것들도 그 봐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IDN이라든가 도메인함 같은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도메인 네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럼 이제는 이제 컨택트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스폰스 레지스트라나 아니면 도메인 네임, 서버 네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저희가 레지스테이션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웹페이지에 가는 것 마찬가지로 그 인식 가능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 셋 에서 아니면 브라우저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캐릭터셋이 이 그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랩탑이나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뭐 제3자나 아니면은 또 이 인코딩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지스턴 데이터를 로컬 셋업 유저에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사람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가 특히 이제 한국 그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국 일본 미국 같은 걸 ASCII 7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해당 언어가 적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트라가 그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후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사는 걸 상당히 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등록기관 같은 경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캐릭터셋을 ASCII7이나 아니면 그것 이외에도 뭐 기닉이나 DE 레지스트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핸스 레칭 캐릭터셋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것을 마이크로스코픽 스캔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물라이트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레지스트 인포메이션스에서는 보일 때 ASCII7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백그라운드는 결국 우리가 고려할 때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인터내셔널 후이즈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세 가지 세트로 그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저를 어카모데이트 할 때는 과연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베네핏을 인터넷 유저가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시고요. 또 베벨 이펙트 같은 것을 저희가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이펙트는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바벨의 그 혼돈의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한테 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소통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후이스 데이터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베이스에 있든지 간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의 그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이슈가 되겠는데요. 오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후이즈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또 자동화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자동화라든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적용을 해서 후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파악을 하고 또 이 등록자가 누구인지 뭐 악의적인 행동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비즈니스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아니면 어떤 이 소유자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다양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아까 GTLD 중에서 뭐 지금 뭐 A 가이드라인 같은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은 여러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단 공개적으로 다 액세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것은 민감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바블 이펙트를 데이터에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어떤 뭐 검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뭐 분석자들 전문가들이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분석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보안성과 표준화와 연관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업장은 어디인가? 에색에서는 Sec37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ec037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사진들이 그 GNSO를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LSEC하고 CCNSO하고 GSC 그리고 ESSEC을 함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퍼블리시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주소를 갖고 있지 URL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태프는 지금 현재 그 ESSEC 멤버들과 공동 작업을 해서 현재 어떤 프랙티스가 진행 중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CCTLD 레지스터 내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CCTLD 레지스트리 중에서 이 문제를 이미 다뤘던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인풋을 준다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떤 뭐 요건이 이미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뭐 표준에서 표준 기능에 대해서 요건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그런 걸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예를 들어서 포스폴 서비스 같은 경우 그 우편 서비스 같은 게서도 거기에 보면은 어떤 서비스 중에서 이미 다언어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여러 나라에서 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이런 레터가 편지 같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ESSEC 멤버들이 지금까지 시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했던 그런 질문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분석을 했는지 사실 이러한 것은 권고안이 아니고 일종의 그 실무그룹에서 고려했던 내용들이고요. 또 구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어떤 뭐 정책의 권고안 이런 것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런 그 메인테넌스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특정 레지스트 데이터의 메인테넌스와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ASCII로 반드시 요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스태프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그 Who is Practice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그 CCTLD하고 또 CCNSO 중에서 저희들에게 anecdotal response를 제공하는 사람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우리 껐는데 첫 번째 질문은 과연 registry가 사용자로 하여금 domain name을 그 지역 각국의 스크립에 그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허용을 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 기관이 레지스턴 데이터를 US ASCII 그 7으로 다 수집을 하고 또 그 레지스턴 데이터를 보관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로컬 스크립의 그 캐릭터 이외에도 이것을 ASCII 7으로도 이것을 수집을 하고 보장을 할 것인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웹 그 인터페이스의 사용자들이 랭귀지를 그 언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웹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언어를 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CCTLD가 뭐 미국의 ASCII 7이라든가 영어 이런 거 뭐 아랍이나 중국 뭐 독일 아니면 뭐 리투아니안 포르투갈, 스페니시, 스웨디시 이런 것과 같은 언어도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CCTLD가 그 포트 43을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많은 CCTLD가 보고한 걸 보면은 이것은 캐릭터 셋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하는 특성 우리가 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제출을 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UTF-8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UTF-16이나 ISO 8859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who is user를 지원을 해서 그 정보를 다시 그 레지스트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 스태프가 한 질문인데요. 혹시 일반적인 원칙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등록자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등록자들이 바벨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은 없는지, 그러니까 레지션 데이터 퀘리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존적인 원칙이 없는지, 그리고 정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그 질문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그 살펴본 내용 중에 보면은 우선 그 전 세계적인 우편번호 같은 것들을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IAPIF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의 포매팅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글자 그리고 아라빅 숫자로 반드시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주소가 적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일 편지나 또 다른 수치가 그 행선지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주소가 이런 글자나 아니면 숫자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소포나 편지의 그 행선지 그 수신자의 주소의 그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이스가 USSK7을 반드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레지스턴 데이션에도 적절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을 살펴봤는데 똑같은 UPU 스탠다드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누가 그 편지에서 레이블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사실 제가 57살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제 그 보내는 사람의 그 주소 있지 않은 주소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ASCII 7 레터이고요. 이것은 숫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 글자가 제가 좀 혼돈됐나요? 근데 어쨌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실제 아랍 언어로 써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소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배인들이 그 수신자의 수신국의 집배인들이 이 소포를 그 수신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텍스트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했던 질문은 어떤 정보 그리고 어떤 언어와 스크립트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을 위해서 그 등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디스플레이할 때는 어떤 정보와 언어와 또 스크립트를 제출해야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에세에게서는 가능하면은 단순히 who is resolution data를 US ASCII나 아니면은 그 구조화되지 않은 아니 포맷되지 않은 텍스트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풍요로운 데이터 스킵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오브젝트를 태그하거나 그래서 좀 더 정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크리스피 드랙 스탠다드를 연구하는 스태프와 에셋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권고를 했냐면은 이러한 현재의 후이즈의 후속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셋이 권고한 것은 그 GNSO가 이미 테스트한 것이기도 한데요. 서비스 요건을 후이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 후이즈에서 우리가 그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단순히 어떤 레지션 데이터 레코드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제공하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그 캐릭터 셋으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작 그 참고 문서는 ISAC 37인데요. 이 ISAC 037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레젠테이션과 슬라이드로 다 있고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은 여기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URL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브루스에게 말을 글을 넘겨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과 연관되는 거나 아니면 리포트에 연관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Okay, are there any...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참가자분들 중에서 혹시 데이브 씨를 향한 질문이라든가 뭔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코멘트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큰 설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CCTOD는 커버하셨지만 GTOD Registrar 아니면 GTOD Registry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설문에는 커버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상당한 그런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 네임에 있어서는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IDN을 세컨드 레벨까지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Registrar 그 GTOD 내에서도 일부가 혹은 상당수가 registrar 데이터를 뭐 기록하거나 표기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GSpace 쪽에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고 했던 취지는 일단 커뮤니티와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GTLD 커뮤니티 쪽과 관련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 설문에 있어서는 CCTLD 쪽에서 일단은 설문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좀 더 철저하게 또 공식적으로 어떤 CCTLD 간의 현행 프랙티스를 좀 얻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접하는 그런 CCTLD부터 그냥 캐주얼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좀 공식적으로 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사실 리셀러들도 많이 있죠. G 스페이스 쪽에 있어서는요. 레지스트라의 목록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레지스트라들이 이제 북미 쪽에 있고 또 상당수는 또 선진국 쪽에 있는데요. 근데 이 레지스트라들은 또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셀러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웹사이트의 가용성, 예를 들어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그런 지역들을 받겠죠. 레지스트라가 아닐 수 있는 현지 프로바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또 디스플레이하고 있는가, 어떤 언어로 하고 있는가 또 좀 앞으로는 설문 등 을 통해서 커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쭉 .dev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죠. 일단 초기에는 whose data를 러시아 스크립트로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IDN을 유니코드로 표기를 할 건데요. 그 도메인은 OXM 그러니까 스탠더드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후에서 output 데이터를 도입하는 methodology가 이제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수용될 때까지 좀 혹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차기 아이콘 회의 때쯤이면 좀 더 보급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요약을 하자면 registration 데이터는 아직 라틴어로 되어 있다 하지만 full IDN 즉 U-label 즉 도메인네임의 U-label은 그리고 XN, dash, dash, A-level 등은 뭐 다른 언어로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다른 registry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XN, dash, dash, 즉 A-level이 있을 때 오늘날 도메인 레이블을 찾고 ASCII로 파싱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ASCII로 파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letter, digit, hyphen으로 된 라벨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상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방법은 ASCII는 그대로 두지만 다만 러시아어를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또 질문은 앞으로 registration data용으로 러시아를 요구를 하고 또 동시에 러시아 등록자들로 하여금 쇼렐리 캐릭터로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능하다 보십니까?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수만 늘리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러시아 내에서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안인데요. 그래서 지금 후에스를 그리고 다타리존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정보들 지금은 뭐 컨택 넘버라든가 주소까지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름 등등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사실 프라이버시 법안과 실제로 공개적으로 표기되는 어떤 정보 이것들을 좀 분리를 단순한 더 정보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과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보가 뭐 사법 당국 기타 여러 다른 집단에 의해서 뭐 계속해서 사용 가능할 것인가 그 액세스 여부는 그 해당 국가의 정부에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뭐 또 다른 어떤 토론의 대상이지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그냥 관찰한 바인데요. 보시니까 최신국 정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라우팅 데이터이죠. 그러니까 그 적절한 그 제대로 된 나라로 그 어떤 그 해당 지역으로만 라우팅을 하면은 나머지 주소는 그 현지에서 알아서 디코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폰 디렉터리 정보, 그러니까 전화 등록부, 전화부. 이것도 하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유저별 어떤 주소 그리고 전화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만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주소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해당 전화번호의 유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며 또 이 정보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 어떤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쪽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 화이트 페이지 서비스 쪽에서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나라마다 굉장히 어떤 차이가 큽니다. 일부 국가들은 화이트 페이지 전화등록부를 어떤 자신 나라의 어떤 글자만으로 구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만약에 유럽 연합에 있어서의 전화 등록부라면 어떤 글자로 표기가 될 것인지 이게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에 있어서 화이트 페이지 디렉터리를 유럽 연합 회원을 위해서 발행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유럽 연합이 이제 발행하고 출판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그 공식 언어, EU 내 공식 언어로 표기되고 발행이 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사하기에 더 재미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단계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ITF식의 접근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각기 다른 데이터 포맷들 좀 연구할 수 있는데 사실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 좀 분리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Port 43, WHOIS와 잘 호환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연구하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RISP 프로토콜에만 매여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뭐 CRISP를 썼을 때 뭐 장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Port 43 서비스를 통해서도 데이터 포맷 인포메이션도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데이터 스키마와 프로토콜을 계속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GNSO 카운슬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데이터 스키마가 프로토콜 중립적이고 확장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를 지원해야 된다에 대해서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입장이라면 XML 데이터 스키마가 떠오르네요. 근데 이 스키마는 전체적인 registration record를 미국 ASCII 7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flag가 달려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다른 언어를 지원한다. 어떤 언어다. 그리고 어떤 코딩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표기를 해주는 플래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언어의 그 레코드 세트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면 중요 장점이 있는데 자동화를 통해서 베이스라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에스 데이터를 어디에서 당겨서 끌어내든 이 베이스라인을 항상 기본으로 프레젠트 데이터 세트로 가져서 자동화가 또 용이해 줄 수 있습니다. 자동화도 가능하고 또 유연성도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에 따라서 일부 간접비도 이제 초래가 되겠지만요. 네, 사실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라는 것은 CCTLD, GCTLD, 인터넷 레지스트리 뭐 이런 여러 각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런 마크 커스터인데요.
Okay.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CTL variant. 저는 아린의 그 CEO인데요. 그 아린의 CTO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리스 프로덕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사실 이것은 상당히 유연성 있는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는 그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부분에 있어서 후에스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그 아린에서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를 더욱더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서버나 아니면 브라우저,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UTF-8을 다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떨 경우는 너무 이게 어렵다. 이럴 경우는 다시 좀 더 간단한 것을 돌아가서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RESTful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RESTful 약간 좀 쉴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 XML을 사용하는 거죠. 그 HTTP가 아니라.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글쎄 저하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일 어떤 사람 여기서 확실히 모른다, 아니면은 전체 그 아이리스 인크립스의 플로드를 하게 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이리스 인크립스로 조금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 개로 나눠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우선 적확하게 잘 받아들일 것이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그노스틱하게 해가지고 아주 명확한 마이그레이션 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데이터하고 프로토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분리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트렌드입니다. 지금 보면은 웹베이스 인터페이스를 현재 업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아이리스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리트 액티베이션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XML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많이 액세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뭐 꼭 모든 그 아이리스를 대표해서 말씀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 그 아이리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참여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리스에게 한 멤버이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매우 성공적인 경우에 그렇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이리스에서 그런데 내가 좀 특정한 클라이언트에서 아이리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디플로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웹브라우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허브를 많이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데이터 포맷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프로토콜이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 프로토콜에 좀 더 우리가 많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데이터 포맷을 제공하거나 스키마를 제공하고 이것을 아래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뭐 GNS1나 레지스트라나 아니면 등록기관이나 이러한 그 사람들한테부터 인풋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포맷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표준화 단계 같은 것도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그 ICANN 웹사이트에도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진척을 못했습니다.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GTL 레지스트가 아닌 그런 등록기관들한테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이 부분에서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ITF 스탠다드 루프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디파인하는 데 관심을 가시는지 아니면 ICANN이 이것을 발간을 해서 as is practice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래에 하나의 obligation으로 레지스트라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CCTLD가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들을 표준하게 해되면은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ICANN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답션이 좀 더 용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까지 나가기 전에 일단 그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표준화가 일어난다면 APP가 겪었었던 시행착오는 좀 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데이터 세트를 이제 표준화를 하긴 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데이터 등등을 막 크게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중요하지 실제 데이터 정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표준화의 요소를 WHOIS 내에서 갖추었는데요. PSL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뭔가를 갖고 시작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네, 레포사기랍니다. ICANN 보드 1이고요. 누군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립셀이 이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개발이 되었다가 뭐지 ICF 프로세스 RFC 차원에서 이제 계속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트웨이트 식으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좀 정보 위주의 RFC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킹 그룹이 이거를 좀 도입을 해서 워킹 그룹 내부 차원에서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RFC라는 것은 그 나름의 어떤 무게감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논의하기도 또 그만큼 쉽고. 또 RAA에도 참조하기가 더 쉽죠.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뭐 고려할 만한 곳이 여기 여기다 이런 식으로요.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ITF 내부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위주의 RFC로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십니까? 내 표준화보다는 그거는 너무 오래 작업해야 되니까 정보 위주의 RFC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도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또 어차피 뭐 인증을 한다거나 뭐 어떤 용어를 쓰든 뭔가 또 다른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RFC라는 체계를 추진했을 때는 예, 퀄리티 컨트롤도 일부 기여할 수 있겠네요. 그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한 15년 전에 나왔었던 얘기였습니다. R-WHOIS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에르는 아 이거를 봐라.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든지 아니면 R-WHOIS 서버를 로컬 차원에서 운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디스트리뷰티브 버전, 그러니까 WHOIS의 디스트리뷰티브 버전이죠. RSP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었는데 사실 에린 그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방법입니다. 자체적인 R-WHOIS 서버를 이제 구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게 차라리 에린 저희 회사한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는 것보다 R Whois 서버로 가는 게 더 쉽다고 보았던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Whois 프로토콜이 있는데 뭐 국제화에도 안 맞고 또 그 어떠한 액세스 컨트롤하고도 잘 호환이 되지 않은 상태라 뭔가를 대체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면서 이런 뭐 이미 여러 가지 뭐 후에스보다 더 우수한 프로토콜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따라하기 위해서는 당근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이런 당근이 이제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마크 씨 그 RS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아, 사실 액세스 컨트롤 그리고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이제 더 용이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데이터 포맷에 있어서 어떤 공통 분모를 찾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별도의 토픽입니다만 포트 43는 각기 다른 형태의 액세스 컨트롤은 핸들할 수 없지만 다른 형태의 데이터 포맷은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뭐 HTML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동일합니다. 액세스 컨트롤을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절대로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액세스 컨트롤까지 하려면요. 사실 많은 CCTL들이 하는 어떤 접근법을 보면은 그 파라미터들을 후이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후이스 내부에서 라이트웨이트하게 가볍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한 가지 방안이 되는 것이고 크래프나 IRIS도 저도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IRIS 같은 경우 이제 5년 전 제가 작성했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구축 디플로이는 되지 않았었고요. IRIS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예를 들어 후에스 상에서의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 일찍 이번 세션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브 씨께서 뭐 마무리 말씀만 없으시다면요. 사실 손을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워킹그룹에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신 분들 정말 저희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의 그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 특히나 이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꼭 손을 들어봐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럼 좋습니다. 한두 명 그 세 분까지 이제 손을 들어주신 거네요. 에드먼청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기도록 하겠죠. 약속을 하셨으니까 못 빠져나가게끔 라틴 스크립트라든가 엑스텐디드 라틴 스크립트 이외에 다른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그 도움을 주신다면 너무 기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더 이상 말씀은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